어릴 땐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보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해주는 말에 종종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니라. 왜 계속 힘들기만 한 걸까 생각이 들 때면 애니메이션 뮬란 속에 이 말이 떠오르고요. 또 꿈을 쫓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 땐 너에겐 아직 꿈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피터팬이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짜증나고 기분이 다운되는 날에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다가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서 힘이 나죠. 네, 안녕하세요. 8월 28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EBS FM 음악이는 책방 DJ 홍대광이고요. 오늘 첫 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리플렉션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이 노래 애니메이션 뮬란의 주제곡이죠. 박정현 씨도 커버로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한글 버전으로 바꿔 부른 적이 있었었죠. 네. 아, 오늘 오프닝 때 약간 문장이 길어가지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화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약간 뒤죽박죽되면서 약간 꼬이니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은 근데 다 알아서 잘 들으시죠? 네. 오늘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또 그런 좀 우리에게 기억에 남았던 그런 얘기들로 시작을 해봤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그 한마디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날 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잊지 못하는 그 대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토이스토리에서 나왔던 인피니티 앤 비욘드 그것과 그리고 해리포터에서 나왔던 인가리움 레리오사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문은정님 퇴근 1시간 앞둔 금요일 4시 역시 홍디와 함께 홍디 1시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셨고요. 박은혜님 좋은 노래 힘내라고 다독여주는 홍책방이 있어서 참 행복한 오후네요. 감사하고요. 또 장나라님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기분은 해피입니다. 해피 하셨네요. 오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 또 힘들고 지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힘낼 수 있게 빨리 정신을 좀 차려야겠습니다. 약간 기분이 좀 들뜬다고나 할까요? 저도 오늘 금요일에는 그땐 그랬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준호 씨가 밖에서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과거로 떠나보는 추억여행 그때 그랬지 이따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오늘 그대와 네, 오늘 그대와에서 함께 나눌 에세이는요 원재훈 시인의 시네마 에세이 엔딩 크레딧 중에서 이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사막에서 외계인에 대해 생각한다. 사막은 어린 왕자가 외계에서, 즉 다른 별에서 지구로 날아와 잠시 사람을 만나고 사라진 자리이기도 하다. 그는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이 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만 그려지는지 고민한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내 영화의 모든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 착하고 연약한 외계인을 등장시키면 어떨까? 영화 ET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의 한 중산층 가정에 ET가 등장한다. 이 집안의 둘째 엘리엇이 앞마당에 있는 외계인을 발견하고 집안으로 데려온다. 엘리엇과 ET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 교감하게 되는데 엘리엇은 ET와 함께 자신의 장난감을 총동원해 이티의 고향별에 신호를 보내는 송충기를 만들다가 손가락을 다친다. 이티가 자신의 손가락에 불을 켜고 엘리엇의 상처를 어루만지자 상처가 금방 아물게 된다. 그때부터 둘은 서로 고통과 기쁨의 감정을 공유한다. 상처와 치유를 통해 두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티는 집에 가고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한다. 그때 이티가 아이들에게 배운 서툰 영어로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티가 더듬거리면서 집, 전화, 전화, 집 이라고 말하는데 고향별로 돌아가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기도 하다. 집과 전화, 단어 두 개로도 충분히 진실할 수 있는 것이다. 온갖 통신 장비로 빵빵 터지는 환경에서 우린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사는 것인지 이티의 처지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구인들의 모습일 것이다. 드디어 외계에서 신호가 도착하고 아이들이 이티를 우주선이 도착하는 숲속에 데려다주는 장면이 환상적이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이티의 초능력은 아름답다. 길을 가로막는 차들이 보이자 이티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자전거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한다. 그리고 거대한 석양을 가로질러 숲속으로 자전거가 날아간다. 드디어 이티는 우주선 앞에 선다. 이티의 심장이 밝게 빛나고 긴 손가락을 엘리엇의 머리에 대면서 나는 여기에서 살고 있다 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지구를 떠난다. 사막으로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여러분에게 스필버그의 사막을 권해드리고 싶다. 꼭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사막이 아니더라도 인적이 드문 황량한 장소에서 별을 보고 별에서 누가 오는지 그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단 그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독특한 존재여야 한다. 네, 오늘 그대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세이는요, 출판사 라꽁떼에서 나온 원재훈 시인 에세이 엔딩 크레딧 중에서 이티를 낭독해드렸고요. 이어서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를 전해드렸습니다. 김다혜님이 이티 제가 어렸을 때 외계인이라고 하면 무섭고 그랬었는데 이티 보고 나서 외계인은 무섭다는 고정관념을 깼어요. 와우, 스티븐 스필버그가 의도한 딱 그대로네요. 또 박지원님, 이티의 귀여운 막내가 드류 메리모어란 걸 알고 한동안 충격. 듣다 보니 어릴 때 봤던 게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아, 그래요. 또 새로운 사실입니다. 달링님, 이번 주 오늘 그대화는 영화 엔딩 크레딧 얘기라 목요일 영화 코너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막으로 떠나 사람과 관계를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막 가면 별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고요. 황량하지만 황량하고 되게 외롭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영감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문자 주제 이 영화 이야기 하면서 떠올려 봤는데요. 우리 살면서 봤던 영화 혹은 만화 중에 나도 저런 인생, 저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한 번쯤 되어보고 싶은 영화 속 주인공이나 혹은 만화 속 캐릭터. 휴대전화 샵1045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대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오늘 선물 퀴즈 테마파크 입장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정우,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한 노래 너만을 느끼며 띄워드릴게요.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의 마음 이젠 내가 있을게 너의 곁에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두 남자 함께하는 기억의 숫자
그땐 그랬지.
네, 홍책방 금요일 이분이 항상 빛내주고 계십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조준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호입니다.
준호씨 오늘 네네. 너무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네.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거든요. 예, 있는 날이랑 없는 날이랑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보통 공연을 금요일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금요일 밤 공연하기 좋은 날이죠.
네네. 왜 근데 지금 1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 네. 준호씨의 멋있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을까요?
아, 왜 금요일날 공연이 없었을까요? 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게 뭐 인기의 척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좀 많이 불러주세요. 좋아서 하는 밴드. 예, 예.
준호씨 오늘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면접 보러 가시는 줄 알고.
면접 볼 때 이렇게 가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죠.
단추도 심지어 두 개 풀으시고.
아, 네네. 이따 공연할 때는 이제 하나 더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더 좀 어필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두 개 푸니까 네. 확실히 상남자네요.
아, 네. 세 개 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시작되는 거죠.
안에서 많이 화났네요. 가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 보여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아, 그럼 딱 두 개만 풀고 오늘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만 네. 푸는 걸로.
아, 왜요? 왜요? 두 개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해 주신 준호 씨와 함께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1984년. 84년 6월 8일 기사로 오늘 주제 소개해 드릴게요. 네. 토요일 밤 11시경이면 S극장 앞에는 쌍쌍의 남녀들이 매표구 앞에 40m가량 꼬불꼬불 늘어서 있다. 11시 반에 시작되는 심야 영화를 보러 온 데이트 인파들이다. 시작 15분을 남겨둔 11시 15분경 1125석은 완전 매진.
매진됐으니 돌아가십시오.
남자 직원 한 명이 밖으로 나와 메가폰으로 이렇게 말한다.
여기 표 있어요.
이때쯤부터 아주머니 안표 상들이 인파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표 있어요를 외쳐댄다. 한 장 2800원인 표가 5000원씩 뒷거래된다. 밤 11시 반 애국가가 나온 뒤 대한뉴스가 상영되고 있는데도 각자 파트너끼리 얘기에만 열중하느라 극장 안은 낮 상영 시간보다도 훨씬 소란스럽다. 심야극장은 야간 통금이 없어진 뒤 지난 82년 3월 첫 선을 보이느래 계속 성황이다. 서울 시내에서 토요일 하룻밤 심야 영화를 보고 가는 관객 수는 줄잡아 2만여 명. 관객이 많기로는 애정 영화가 단연 으뜸이다. 최근에는 기존 극장 이외에 객석 2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영등포 일대에 생겨나 심야 영화 상영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들 소극장에는 휴게실에 비디오를 설치, 중국 영화를 별도로 보여주고 바둑, 장기판도 갖다 놓아 초저녁부터 청소년들이 몰려 보통 3, 4시간씩 놀다 간다.
네, 오늘의 주제 추억의 극장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극장 많이 갔었죠.
이런 풍경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으니까 네. 통금이 딱 해제되고 나서 와, 우리 밤에도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때 희열은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혹시 심야 동시 상영이 예. 이때 유행하던 영화인가요?
심야 동시 상영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네. 그 종로 명동 그쪽 일대에
네네.
아침까지 세 편을 이어서 보여주는 영화.
그거는 그래요. 오히려 나중에 생겨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예. 저는 아침까지 이렇게 보여준 영화를 영화제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와,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두 편 정도만 보고 나서 완전 네. 넉다운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가격이 싸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아시죠?
네.
그게 세 편이지만 가격은 거의 한 편 반 정도 가격밖에 안 내도 되거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졸린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내용들도 뒤죽박죽이에요. 이 영화에 나왔던 내용인지 저 영화에 나왔던 내용인지
그쵸.
기억도 안 나고.
그렇군요. 확실히 지금과는 다른 옛날 극장 풍경입니다.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볼 때 한 편만 보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아니 영화 한 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극장을 가면
네.
웬만하면 두 편을 보고요.
아
그리고 날 잡고 보통 세 편, 네 편을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아예 영화에 쫙 몰입하시는구나.
그냥 아침부터 밤 네. 늦게까지 영화관에서 안 나와요.
그럼 안 헷갈려요? 스토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 좀... 그러니까 완전 딱딱 붙여서는 안 보고
네네.
영화 한 편 보고 점심 먹고 조금 커피 마시면 쉬었다가 두 번째 보고 잠깐 쉬고 세 번째 거 보고 쉬었다가 네 번째 거 보고
그 정도 보면 영화를 마치 좀 의식을 거행하듯이 보는 것 같은 생각도.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쭉 하루 그냥 네. 날 잡고 영화를 보면요.
진짜 되게 재밌어요.
하긴 뭐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요즘은 집에서도 네. 아침부터 밤까지 혹은 밤에 잠도 안 자면서 드라마를 쭉 이어보는 거 생각하면 뭐 영화 세 편 정도 보는 거야 큰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네.
저희의 그 영화 보는 취향을 얘기하는 이유 저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오늘도 도움이 좀 필요한 날이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한테도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극장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신지.
네. 휴대전화 샵1045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디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대광 씨는 그러면 가장 옛날 기억은 어떤 건가요? 극장에 갔을 때.
극장에 대한 가장 갔다. 옛날 기억?
네.
전 청소년 때 그 영화 친구를 봤던.
그럼 꽤 그래도 얼마 안 됐잖아요. 친구 정도면.
아니에요. 제가
친구가 언제지?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였나요? 그때 개봉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 영화가 저한테는 거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영화였었거든요. 되게 영화를 늦게 봤어요.
그러네요.
극장에서 본 게.
네, 극장에서 본 거 자체가.
준호 씨는요?
저는 더 어릴 때요. 초등학교일 때고 사촌 누나 손을 잡고 가서 우레메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극장에서?
네. 우레메면 꽤 그 어릴 때잖아요.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 우레메를 봤어요.
그러니까 전 그걸 극장에서 봤었어요.
네. 그래요. 네네. 오늘 준호 씨가 준비해 주신 또 노래
네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곡이죠?
극장은 그 어린 시절의 극장은
네.
또 이렇게 저같이 숫기 없는 사람들이 조금 용기를 내기에 데이트를 할 때 말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었나. 한번 정말 좀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그동안 못 잡았을 때는 그 어떤 어두컴컴한
네네.
예, 공간과
맞아요.
그 시간이 약속된 곳에서 손 한번 잡으려는 어떤 제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카라의 몰래몰래
그래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준호 씨의 추억이 담겨있는 카라의 몰래몰래.
네네.
그 몰래몰래 손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하나 있죠. 팝콘.
도구. 아하. 팝콘. 아무렴요. 꼭 시켜야죠.
네. 영화에 집중하면서
네.
이렇게 먹다 보면 스치잖아요.
방금 전에 그 말은 어폐가 있어요. 영화에 집중이 되나요?
집중하는 척?
집중하는 척. 신경 안 쓰는 척. 네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EBS FM 음악이라는 책방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37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극장에 관한 추억의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엔 최근 기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화폭은 간판, 재료는 페인트, 롱런 꿈 채색하는 쟁이들이란 제목의 1995년 9월 30일 기사 읽어드릴게요.
네.
김 씨는 요즘 신바람이 났다. 서울 종로 단성사에 올려진 영화 헤어드레서가 개봉 한 달도 채 안 돼 관객 수 8만여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극장 직원도 영화사 관계자도 아니다. 그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영화 헤어드레서가 아닌 극장 간판 헤어드레서가 자신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는 극장 간판 미술 28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헤어드레서는 그림 그리기가 유난히 까다로웠어요. 우스꽝스런 안성기, 능글맞은 조용기 등 여러 인물의 다양한 표정을 한꺼번에 담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극장에 제 그림이 오래 걸려있으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극장 미술가들, 이들은 한 편의 영화가 완성돼 만인 앞에 선보이게 됐음을 거대한 그림을 통해 알리는 전령사다. 배우의 얼굴과 표정을 붓으로 살려내는 직업. 더구나 대형 간판에 페인트를 사용해 그려낸다는 건 한두 번의 경험 갖고는 어림없는 일이다.
똑같은 안성기 얼굴을 그려도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극장 간판을 한번 보면 누구 작품인지 단박에 알 정도니까요.
처음 1년 동안은 그림에 손도 못 댄다. 1년이 지나서야 스케치와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5년이 되면 얼굴을 뺀 나머지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 얼굴은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그리기 힘든 부분. 영화 포스터만 봐도 상영 몇 줄을 가늠할 줄 알게 되면 진짜 베테랑이 된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세상. 마음만 먹으면 극장 간판 정도야 컴퓨터로 만들어내지 못할까. 그러나 극장의 대형 간판은 그리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도장공의 손맛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네, 극장 간판. 예전에는 진짜 영화 포스터를 다 손으로 직접 그리셨었죠.
맞아요. 극장 앞에 가면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년 전의 기사인데 네. 그 사이에 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림을 그린 포스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죠.
거의 없죠.
네네. 네. 거대한 현수막 같은 것도 다 이제 컴퓨터로 자자자작 레이저 프린트 이런 걸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되게 아쉽네요.
저도 기사 읽고 나서 맞아 예전에 그랬었지. 그 제가 가장 옛날에 봤다고 기억하는 그, 그 영화도 우레메 네. 같은 것도 그 손으로 일일이 그린 그림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아 극장 간판 화가라는 직업. 그래. 그러면 극장마다 이 화가분들이 다 계셨던 거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내공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가장 공감했던 게 영화가 잘 되고 오래되면 자기의 그림이 오래 걸려 있을 수 있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랑 상관없이 그 어떤 영화의 포스터지만 자기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참 잘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얘기지만
네.
이 외국 영화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조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해하기 쉽게.
예.
근데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게 있었나요?
자, 사랑과 영혼.
사랑과
이 원제.
영혼. 예, 원제가 뭐였죠?
원제가 고스트예요.
아, 그냥 네. 유령이었군요.
그죠?
예.
그리고 전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겨울 왕국.
겨울왕국.
네, 원제는 프로즌이죠.
프로즌이면 그냥 얼어붙었다는 뜻인가요?
그죠.
네.
근데 이 제목이 나라별로 참 제목의 의미들이 다 달라요.
일단 우리나라는 겨울왕국으로 했었는데요.
오, 네. 네. 중국에서는요.
네.
이 겨울왕국이 빙설대모험.
빙설대모험.
저기 정말 어린아이들만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약간 무협지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빙설대모험.
그리고 네네. 또 일본은요. 일본은 좀 귀엽습니다. 안나와 눈의 여왕.
그 포인트가 있네요. 네, 네.
대만 쪽을 가면 좀 길어져요.
네.
눈과 얼음의 이상한 이야기.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나 보군요. 이렇게 따지면 안 이상한 영화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눈과 얼음의 이상한 이야기. 네, 네.
그리고 그리스.
그리스도
그리스 쪽은
있어요?
약간 네, 네, 그리스가 있는데요. 그리스 쪽은 약간 좀 감성적이에요. 뭔가 좀 깊이가 있는 제목.
그리스는 겨울왕국을 뭐라고 불렀나요?
추위를 뚫고 위로.
아, 추위를 뚫고 위로?
영화가 확 안 그려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제목을 보고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잘 되기 힘들 것 같은 제목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다시 번역을 해서 그런가. 네. 느낌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나라에선 또 이런 감성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제목을 잘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전에는 이렇게 한글로 많이 번안을 했지만 네. 그 이후부터는 아예 그 원작 그대로를 글자만 한글로 옮겨서 아, 이제 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쵸? 좀 저 아직까지처럼.
예,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충격이기도 했었는데. 네. 유부간 메일이라는 영화를 한글로 유부간 메일이라고 쓴 것뿐만이 아니라 네. 유와 부 사이에 어퍼스트로피까지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글로 바꾸면서 굳이 저 어퍼스트로피까지 붙여서 영화 제목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그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네요.
굳이 한글에는 필요 없는.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참. 그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극장에 관한 추억 부탁을 드렸는데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수님은요. 극장 고등학생 때 엄마랑 처음 간 극장에서 본 고스트 데미 무어와 패트릭 스웨이즈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간 엄마는 피곤하셨는지 코 골며 주무셨어요.
같이 간 사람 아. 코 골면 참 난감합니다. 이거
정말 네. 코 고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있죠.
가끔 또 되게 크게 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번 깨웠는데 계속 주무시고.
네네네. 아유. 8010님께서는요, 제가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는 타이타닉이에요. 옛날 허름한 극장에 친구랑 보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물속에 가라앉을 때, 통곡하는 친구가 창피해서 친구 허벅지를 찌르며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화장실에 숨어서 두 번 보고 집에 늦게 들어갔었는데, 오늘 다시 보고 싶네요. 아... 이거 아세요, 이거? 그때는 좌석이 번호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표 지정된 개수만 팔면 끝이기 때문에 아. 표만 있으면 들어가서 원하는 자리에 선착순으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랬었어요.
그 말인 즉슨, 예, 그 말인 즉슨 어디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영화관 그 끝났을 때 그 몰래 의자 밑에 있으면 한 번 더 볼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했었죠.
아, 그렇구나.
이 사연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랬습니다. 네. 또 8438님. 여고 시절 수업을 빼먹고 친구들과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자리도 없어 한쪽 구석에서 서서 봤던 그 영화 속 사랑, 데미 무어의 큰 눈 속에서 떨어지던 눈물, 움직이던 동전 잊을 수가 없네요. 한동안 지속됐던 사랑과 영혼 속의 그 사랑이 제 사춘기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뜁니다. 아,
그러니까요.
여고 시절 때 또 봤으면요. 또
그 명대사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냥 미투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막 그때 이제 그 사람 맞다고 이건 또 영화 본 사람만 알겠구나. 저는 거기서 되게 울림이 컸어가지고요. 박은혜님께서는요, 제가 가장 처음 영화관에서 본 건 종횡사해예요. 저는 잘 모르는 네. 영화인데 가장 처음 감동받은 영화관 추억 영화는 인어공주라면 아 인어공주 진짜 재밌었는데 네네 노래도 신나고
재밌죠 인어공주. 네. 아, 또 9457님 고등학교 때 고종사촌 언니 따라 영화 플래툰을 보러 갔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영화를 봤습니다. 서서 영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개념 때문인 거예요. 자리를 지정해 놓는 게 아니라 네. 표를 일단 파는 거예요. 표는.
아니 그래도 좌석수만큼 표를 팔아야죠.
아유 영화관에서 그렇게 하나요? 잘 되는 영화는 어떻게든 팔고 자리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거기를 헤집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불편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 중간을 헤집고 가서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옆에 복도에 서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따라 준우 씨가
네네
저보다 한참 형 같은.
아유 그럼요 형이잖아요.
아, 어쨌든 그랬군요.
네네.
아, 제가 영화를 참 너무 늦은 나이에 처음 봐서
그 좌석 번호 없을 때는 못 보셨구나. 네,
저희 동네는 제가 처음 갈 때부터 좌석 번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이런 거 모르시겠네 그러면. 의자가 워낙 낡아가지고 그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에 영화에 집중도 못하고 이런 영화관들이 있었죠.
아 그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곡 네. 들어볼까요? 준호 씨가 준비해 주신 극장하면 떠오르는 그때 그 시절의 음악.
추억의 극장이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네. 영화에서 보여지는 세상들,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라 외화 같은 걸 봤을 때 그 네. 나라의 새로운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랑 이어주는 연결고리구나, 영화관이라는 곳이 라는 생각에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어떤 노래죠?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세계로 가져와봤어요.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다.
네.
그래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7775님, 저 25년 전쯤에요. 인디아나 존스 개봉할 때 외삼촌이랑 영화관에 갔었는데 입석이었어요. 영화관 계단에 앉아서도 어찌나 신기하고 재미났던지. 입석표를 따로 팔았나 봐네요. 아,
여기는 좀 그렇네요. 예예. 예.
아, 입석이라.
여기 양심 있다. 그래도 입석인 거 알고 들어갔네요. 여기는.
예. 아 근데 예. 보통 알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모르고 들어가요. 가면.
아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요. 빨리 가야죠. 정은경님께서는요. 전 동시 상영되는 터미널 극장에 친구들과 처음 갔었어요. 뮬란이랑 하나 더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영화는 안 보고 좌석이 접혔다 펴졌다 하는 게 신기해서 계속 들썩이느라 영화에 집중 못했었네요. 아유 뭐 예 저랑 비슷한 어떤 또 신문부를 신기해하시는 그러니까요. 분.
저 갑자기 왜 입석 문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가 네네.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영화 시간표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는 갔는데 시간 안 맞거나. 자리가 다 매진이거나 그러면 헛걸음을 해야 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입성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충분히 일리 있네요. 네.
나 서서라도 보겠다.
맞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맞아요.
괜히 또 정은경님은 했었죠.
예, 요거 했었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극장에 관한 추억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또 나름의 재미가 있네요. 네,
극장과 함께 그때 함께 봤던 영화들 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또 옛날에 봤던 영화들 한 편 정도 또 받아서 예, 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저희가 한 분을 뽑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제 인생 영화를 소개해 주셨던 8010님
아까 그 타이타닉 예예. 예. 네. 했던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아, 타이타닉 좋아하셨구나.
8010님께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네, 피지 테마파크 입장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조로 씨 이제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겠는데요.
네네.
저희 계속 만날 수 있겠죠? 저희가
다음 주가 개편이라면서요?
개편이에요.
네네. 아 그땐 그랬지가 이제 시즌 2로 돌아옵니다. 저는 계속 남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시즌2 뭐 달라지나요?
약간 달라집니다. 그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그 나이 드신 분과 어리신 분들의 그 교두보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하나의 주제를 좀 시대별로 한번 엮어보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한 주제가 예전에는 어떤 거였는데 요즘에는 어떤 문화로 하고 있다. 그런 게 어떤 변천사를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걸 얘기 나누면
그렇군요.
저희가 또 중간에서 잘 이렇게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땐 그랬지 시즌2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세대별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준호 씨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준호 씨 보내드리면서요. 음악이는 책방 1부 같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곡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디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함께 해주시고요. 1부 끝곡 태양의 나만 바라봐 2부에서도 저만 바라봐달라는 의미로 띄워드립니다. 전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